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또 폭발이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내 러시아 병참선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어제 영국 가디언 신문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크림반도 철도와 공군기지 등에 대한 의문의 타격과 비슷한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우리 전략은 병참선과 군수품, 탄약창고와 기타 군사기반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물자와 탄약 부족 상황을 유발해 침략자들의 전력을 저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이 러시아 군 내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사보타주 사례로 다루고 있다면서 추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시 주석이 전날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전저우시 전투기념관 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저우시 방문 중 현지 정부의 홍수 방지 노력을 점검하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공식 활동에 대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지난 2주 동안 없었다면서 시 주석이 베이징 동부의 휴양지인 허베이성 베이다이어에서 최고 지도자들과 비밀회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오는 가을에 열리는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전례 없는 3연임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커창 총리도 어제 광둥성 선전 방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지도자들과 경제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형 방공미사일의 고구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어제 인민해방군 소속 신장사령부가 4,500m 고번지대에서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의 최신형 미사일로 보인다면서 단일 차량에 장착할 수 있고 기동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첫 번째 시도에서 저공 비행 중인 목표를 명중시켰고 항공기의 강한 전자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피 기동했으며 두 번째 공격에서도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퇴역한 인민해방군 지휘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항공기와 공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과 레이더 추적 기능도 이전보다 향상됐다고 이 전직 지휘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의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과 인도가 오는 10월 히말라야 합동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이번 겨울에 추출하는 가스 가격이 현재보다 60%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 측은 어제 자사의 가스 수출과 생산이 서방 측의 제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에 대한 유럽의 제재에 대응해 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4,300억 달러 상당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됩니다. 법안은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자정 이후에는 깨어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보고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신경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왜 밤이 되면 잠이 오는지, 자정 넘어 깨어있으면 왜 몸이 힘든지를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찾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자살이나 폭력, 음주, 폭식, 마약 사건 등이 야간에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수면 시간과 뇌 기능과의 연관성에서 찾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자, 결론은 밤이나 새벽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라는 일부 올빼미형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뇌는 자정 이후에 깨어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정 이후 마음 가설입니다.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보통 사람의 뇌는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를 거스르고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 더 우울해지거나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음주, 폭력, 마약 등의 충동적인 행동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먼 거리 여행을 갔다 오면 시차라는 게 있죠. 그 시차에 불편한 감정 상태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자, 요즘 밤에도 후텁지근해서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땀이 난다고 해서 옷을 벗기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얇은 옷을 입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잠자기 전에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거나 발 아래에 찬 수건을 두거나 늦은 밤에는 카페인 성분의 음료를 피하는 것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권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부터는 미국 대륙의 항일 무장 투쟁 론자인 박용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순서에서는 박용만의 출생과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개성과 장전 그리고 함남 장진으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요일에 다시 전역으로 비가 이어지다가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강 상태.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지만 화요일 오후부터는 한동안 북한 전역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1도입니다. 개성과 신의주 21도, 원산 20도고요. 함흥, 청진, 중강의 아침 최저 18도, 해산 15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23도에 머물겠고 청진, 해산 27도입니다. 신의주, 중강, 평양, 개성이 29도까지 오르고 강계인천이 가장 높습니다. 30도, 함흥과 원산도 30도로 동쪽은 북부와 내륙 지역은 한낮의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막다가 흐려지고 먼바다는 한때 비 내리다가 그칩니다. 서해는 막다가 흐려지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북부 탄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2명이 부상하고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국 고위 정치인들의 잇따른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서 타이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케냐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우크라이나로 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곳인데요. 지난 9일 이 서부 노보페 도리우카 지역에 러시아 공군이 사용하는 사키 비행장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이 발생한 데 이어서 16일에도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군사시설입니까?
네. 이번에는 북동부 잔코이 지역의 마이스케 마을에서 이 러시아군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탄약고에서 화재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예.
자, 불이 왜 났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사고 직후에 러시아 국방부는 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추가 발표에서 사보타주 행위에 따른 폭발이라고 밝혀서 외부의 공격이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보타주인지 또 공격의 주체는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있었던 그 사키 공군 비행장 폭발 사건하고는 좀 태도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취급 부주의 등 단순 사고로 인한 폭발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키 비행장에서는 최소한 12차례의 연쇄 폭발이 발생해서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 또는 손상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발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요. 이번 폭발로 다수의 민간시설과 전력선, 발전소, 철로 그리고 주거 건물 등이 부서졌습니다.
네.
네, 이 폭발로 또 민간인 적어도 2명이 다쳤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고요. 일대 주민 약 3천 명이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지역으로 긴급 대피했다고 현지의 친러시아 관리가 전했습니다.
네, 이번 폭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폭발도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9일에 이 비행장 폭발은 물론이고 지난달 세바스토폴 항에 흑해함대 본부를 겨냥한 소규모 드론 공격 등 크름반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확인하지 않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러시아에 점령당한 크름반도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네,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네요. 포돌리아크 보좌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정상적인 나라의 크름반도는 흑해, 산, 휴양지 그리고 관광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창고 폭발과 침략자들과 도둑들의 사망 위험이 높은 곳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름반도에서 지금 비무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비무장화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하나로 내세운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과거 나치 세력이 부활하고 있다면서 탈나치화 그리고 이들 나치주의자들의 비무장화를 침공의 이유로 종종 거론해왔습니다.
네.
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나치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름반도 뭐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죠.
네, 특히 크름반도 남서쪽 끝에 있는 이 세바스토폴항은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라서 전략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가운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도 이런 전략적 필요에 따른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적극적인 조처 다시 촉구를 하고 나섰네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국제사회가 원전을 지킬 힘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세계가 패배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원전 폭격이 러시아 측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전과 일대를 수복하기 위해서 위험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폭격이 계속되면서 핵 안전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전화로 이 핵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의 통화 이후에 뭐 양국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원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IAEA 전문가들이 원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매체들은 IAEA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원전에 오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16일 타이완 정치인 7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타이완에 잇따라 방문한 데 따른 보복성 조처로 타이완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 의회 의원단이 타이완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달 초에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데 이어서 초당적으로 이뤄진 미국 의회 의원단이 14일 밤늦게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타이완 방문이었는데요. 이번 제재는 의원들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나온 겁니다.
예. 자, 중국의 제재 대상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네,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와 커젠밍 의원 등 입법원 의원 6명, 그리고 민주화운동가인 린 페이판 씨입니다. 샤오메이친 대표는 사실상 주미 대사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네, 미국과 타이완은 뭐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은 두고 있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가 실질적인 외교 공관 역할하고 있는데요. 샤오메이친 대표는 지난 2020년에 부임하면서 트위터에 자신을 미국 주재 타이완 대사라고 밝혀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들 7명을 지목해서 제재를 단행한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완고한 분열 세력으로 이번 조처는 이들을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한 건데요. 즉 이들이 타이완의 독립을 완강하게 추구하면서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화통신은 또 이미 지난해 제재 명단에 오른 수전창 행정원장 그리고 우자오시의 외교부장 등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제재를 어떤 제재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지요?
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여행이 금지됩니다.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과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사법권이 있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까지 타이완에 대해서 일국 양제 원칙을 적용해서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행사한 적은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타이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죠.
네. 중국이 미국 정치인들의 정상적인 타이완 방문에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구성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방문했고 올해도 10명 이상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프리카 케냐로 가겠습니다. 최근 케냐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야당 후보가 이를 거부한다고 선언을 했네요.
네, 이번 케냐 대선에 야당 후보로 나섰던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가 16일 TV로 방영된 성명에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수장이 발표한 개표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우리 생각에는 합법적으로나 유효하게 선포된 승자나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와플라 체부카티 케냐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현 부통령인 윌리엄 루토 후보가 50.5%를 득표해서 48.9%를 얻은 오딩가 후보에게 승리했다고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딩가 후보 진영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딩가 후보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대선 결과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부카티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딩가 후보 측이 왜 선관위 위원장을 비난한 겁니까?
네, 다른 선관위 위원들의 지지 없이 개표 결과를 발표한 게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관위 위원 7명 가운데서 4명이 이 개표 결과를 거부하고요.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줄리아나 체레라 선관위 부위원장은 16일 루프토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과가 잘못 집계됐다면서 위원장이 최종 개표 결과에 대한 자신들의 의문을 묵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최레라 부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네. 자, 개표 결과 승리한 것으로 선언된 후보가 루토 후보네요. 그 루토 후보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루토 후보는 일부 선관위원들의 반대를 지엽적인 문제로 일축하면서도 자신은 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모든 이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케냐는 미래에 집중할 거라면서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아, 개표 결과를 거부한 오딘가 후보 진영,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케냐 법으로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딘가 후보 진영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딘가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케냐에서 이렇게 과거 대선 결과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이 케냐 대법원은 투표 과정에서의 불규칙성을 인용해서 대선 결과를 무효로 했었습니다.
예, 그때 대선이 끝나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었습니까?
네, 2017년에 대법원이 이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한 뒤에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100명 이상 사망했고요. 10년 전인 2007년 대선이 끝난 뒤에도 1,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 보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새학기를 앞두고 이제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교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충원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중간선거에 나설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16일 와이오밍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있었는데요. 자, 와이오밍주를 대표할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 경선에서 리즈 체니 의원이 패배했습니다.
예, 체니 의원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그 승패에 진짜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체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온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니 의원의 맞설 후보로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를 직접 골라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자, 변호사 출신으로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을 지낸 헤이그먼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체니 의원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와이오밍주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예. 자, 체니 의원 쪽에서 이번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체니 의원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따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 그랬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흐트러뜨리려고 또 공화당의 근간을 공격하려는 그의 노력이 지속되게 하도록 요구받았을 것이라며 그것은 내가 택할 수도 택하지도 않았을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결과를 두고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는데요. 당시 공화당 하원 의원 197명 가운데 10명이 탄핵 찬성표에 던졌습니다.
네.
자,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분노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실제로 이들 의원이 중간선거 출마를 포기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하는 등 쓴잔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체니 의원마저 재선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정치인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체니 의원의 뭐 정치적 생명도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체니 의원은 앞서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미 언론은 이를 위해 체니 의원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예. 체니 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지기는 했습니다만 참 정치적 입지가 아주 단단한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자, 체니 의원은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데 이어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네.
이 체니 전 부통령은 지난 1979년부터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6선을 역임했는데요.
네.
자, 그만큼 이 체니 가문은 와이오밍주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 가문입니다. 이 딸인 체니 의원 역시 3선 의원으로 공화당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의원총회 의장직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의장직에서는 내려오게 됐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결국 지난 5월에 의장직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이 체니 의원은 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한 하원특별위원회에 속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의 행적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와이오밍주의 경선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알래스카로 가보겠습니다.
네.
16일에 알래스카에서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알래스카주에서는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 후보를 뽑았는데요.
네.
자, 우선 상원 후보의 경우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지지율 선두를 보이며 11월 중간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머카우스키 의원도 공화당 내에서 뭐 중진으로 꼽히죠.
맞습니다. 자, 머카우스키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인데요. 당내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온건파로 꼽히고요.
네.
지난 2월에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당시에 찬성표에 가담한 공화당 의원 7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대상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건데요.
그렇네요.
예, 머커스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켈리 시바카 의원과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모두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네.
보통 선거에서는 뭐 민주공화 각 당의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맞붙게 되는데요.
네, 알래스카주에 반해 이 독특한 투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투표 방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예비 선거에서 무당파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후보를 뽑습니다.
예.
유권자들은 당에 상관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매기고요. 또 당적에 상관없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상위 4명의 후보자가 11월 8일 중간선거에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진짜 독특하네요.
네.
자, 알래스카주의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하원의원 후보 선거에서는 이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도전에 나서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페일리 후보와 또 다른 공화당 소속인 닉 베기지 후보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메리 페톨라 후보가 일단 중간선거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한 명의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예비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중간선거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와이오밍과 알래스카주 모두 공화당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날 예비선거 결과가 의회의 다수당 결정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죠?
예,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는 220대 207로 통과했는데 정당 노선에 따른 결과였고요.
그렇네요.
상원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면서 50대 50 동수를 깨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민주당은 민국인의 편에 서는 표결을 섰고 공화당은 특수이익의 편에 섰다며 법안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까지도 굴곡이 많았다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법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법안의 당초 규모는 2조 달러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예산 규모와 내용을 두고 공화당 측과 논의를 벌인 끝에 법안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의 반대로 법안은 좌초될 뻔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 법안을 서명하기 위해 18개월을 기다렸다며 조,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후 이 법안을 서명한 펜을 맨친 의원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기다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 대기업 증세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서 이제 3,69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장려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적정부담 건강보험법 확대를 위해서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의료보험 보조금을 확대하고 또 처방 약값을 낮춤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기업 증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특히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세수 증대를 통해서 대규모 정부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이를 통해 총 3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안의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법이 시행되면은 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이 물가를 과연 어느 정도나 낮출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자, 공화당은요, 기업 증세가 물가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미 의회 예산국 CBO를 비롯한 초당파적 분석기관들은 법안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휘발유나 식품 등 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들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처방약 비용과 에너지 가격을 줄임으로써 일부 미국인들은 주출을 줄일 수 있고 10년 안에는 인플레이션을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역사적인 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의회가 최근 3개월 동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비롯해서 참전용사 지원 혜택을 늘리는 법안,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켰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저조하지만 이런 입법 성공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학교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 학교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데요. 미국 상당수 지역에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EPI에 따르면 거의 미국 전역에서 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교사 수가 줄었습니다. 16개 주는 최소 5%가 그리고 7개 주는 최소 8%의 교사 인력이 줄었는데요. 이 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 2018년에 부족한 교사 인력은 11만 명이었는데 오는 2025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몇 개 지역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예. 자, 인디애나 주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700명 이상이 이제 교사가 모자라고요. 네. 델라웨어 주는 500명, 그리고 아이오와 주는 1,400명 가량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네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학생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 학년에 배정된 반의 수를 줄이거나 혹은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교사 부족으로 이 대체 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교사 인력 안정성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예. 교사 인력이 부족해진 이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 우선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뭐 빼뜨릴 수가 없겠죠. 팬데믹 기간에 나타난 스트레스 가중과 무기력증, 의욕 상실 등 이른바 번아웃으로 인한 퇴직이 증가한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정부 자료를 분석한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 공립교육기관에서 퇴직한 인원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교육기관의 근로자들이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업 피로감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직군 중에 하나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지표로 스트레스의 강도를 나타내기란 쉽지가 않지만,
네.
이 각군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월 이 직종별 근로자들에게 업무 중 번아웃을 느끼는 비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결과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44%가 항상 혹은 매우 자주 번아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무기력증 그런 게 되겠죠. 이는 모든 직종에 근로자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교사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요?
예, 낮은 연봉 체계 때문입니다. 자, 교사의 평균 연봉은 65,300달러인데요.
네.
첫 연봉은 평균 약 42,000달러입니다. 이 미국 교육협회 자료에 따르면 교육 근로자 가운데 80% 가까이가 교사직의 낮은 급여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사 직종의 낮은 연봉은 결국 이 직종에 대한 신규 인력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미국 교사 교육 대학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과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가 30%나 감소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느끼는 것도 교직 진출 희망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자, 근무 환경 때문에 처우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보장이 되겠죠.
네.
미국 교육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 연봉 인상 등의 금전적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뉴멕시코주의 경우 교사의 첫 연봉 시작점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로 책정했는데요. 이는 최대 25%가 인상된 겁니다. 디트로이트는 특수학교 교사에게 15,000달러를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요. 또 일부 교육군은 보너스 등으로 1,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금전적인 보상 말고도 다른 방법도 시행되고 있네요.
예. 또 일부 주에서는 이제 취득한 다른 주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증으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경우 요건을 갖춘 참전 용사들에게 일시적으로 5년간의 이제 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또 추진 중이고요.
네.
애리조나주는 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국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인 박용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박용만의 첫 순서에서는 그의 출생과 또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용만의 출생 연도에는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 기록에 따르면 박용만은 1881년 7월 2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24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박용만의 신원을 자세하게 조사한 보고서에는 1882년 7월 2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궁전리에서 상민으로 출생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생신고를 늦게 했던 관습을 감안하면 1881년 출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용만은 어릴 때 고아가 돼 숙부 박희병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해 글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한편 숙부를 따라 서울에 올라간 박용만은 관립 일본어 학교에 다녔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유학생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게이오 기주쿠 게이오 기숙학교에서 2년 동안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용만은 귀국한 뒤 그의 친구인 안국선 오인영과 함께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빈당과 보안회를 통해 당시 집정자의 부패,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일본 세력의 침범 등을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박용만은 1904년 여름 한성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옥중 동지인 이승만, 정순만과 함께 이른바 삼만이라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1905년 초 박용만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박용만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역사학자 김도훈 씨는 저서 미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 박용만에서 사이토 문서 내용을 듭니다. 사이토 문서는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의 자료를 모은 것으로 조선 독립운동의 근원 상동 청년의 편에서 박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때 예수교 전도의 이름 아래 상동 청년회라는 것이 출연하였다. 청년회의 간부는 이동령, 이승만, 정순만, 이희간, 박용만, 조성환 외에 예수교 목사 전덕기를 회장으로 하고 회의 사업은 청년학원을 경영하여 뜻있는 청년을 양성하는 외에 미국의 이민의 명분으로 유학생을 파견하여 이민개발회사와 묵계를 맺어 이희간을 러일전쟁 중에 고등군사탐정으로 종군하여 얻은 6만 8천 원 중 1만 3천 원을 유학생의 미국 상륙 휴대금으로 유용하고 박용만과 이희건을 미국에 파견하여 그 수지를 맞추었고 이어 이승만도 유학생 감독으로 도미하고 이희간도 또한 상황 시찰을 위해 일시 도미하였다.
상동 청년회는 유학생 파견을 목적으로 이희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이승만, 박용만 등을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동 청년회에서 청년 지사들의 미국 유학을 지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러일 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침략 의도를 간파한 상동 청년회에서 계몽 운동으로는 국권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사들을 해외로 망명시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용만이 미국행을 결정한 것은 숙부 박희병과 상동청년회의 영향, 의형제인 정순만과 이승만의 영향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약 석 달 후인 1905년 2월, 박용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그가 휴대한 가방에는 이승만이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원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밀반출된 이승만의 옥중 원고를 일본인 세관 안의 적발을 피하고자 자신의 큰 가방 밑바닥에 숨겨 미국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원고는 1909년 그를 비롯하여 신흥우, 문양목, 김밀리사 등 네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독지가의 도움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첨부가 발간돼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용만은 미국으로 건너올 때 옥중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이승만과 정순만의 어린 아들인 이태산과 정양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도미한 지 반년쯤 지난 1905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북감리교 연회에서 안정수와 함께 한인 전도사로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9월 27일 숙부 박희병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셋이 함께 미국 네브라스카주로 떠났습니다. 당시 박희병은 상동 청년의 후원으로 멕시코 한인 이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던 것입니다. 박용만이 네브라스카주로 떠난 것은 숙부 박희병이 국내에서부터 알고 있던 네브라스카주 선교사들의 소개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위치한 퍼시픽 철도회사의 추천서를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희병으로부터 네브라스카 웨슬리언 대학 예비과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와 숙부는 먼저 네브라스카 커니시에 정착해 그곳 한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철도회사와 교섭해 일자리를 알아내는 한편 커니시 유지들에게 한인 학생들을 스쿨보이로 채용해 줄 것을 권유하여 어린 학생들의 숙식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면서 조국이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용만은 1906년 2월 멕시코 한인 참상을 조사하고 돌아온 숙부와 함께 그해 여름 다시 콜로라도주 덴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덴버는 신흥도시로 탄광과 철도회사에서 노동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었고 사탕 무농장이 호황을 맞이해 많은 인력을 취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덴버는 교육면에서도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면제됐고 주립대학 역시 다른 주보다 극히 적은 등록금만 받는 관계로 맨몸에 한인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덴버에 자리 잡은 박용만과 박희병은 네브래스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일자리를 찾아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한인들을 위해 노동주선소와 여관을 운영하면서 취직과 숙소를 제공해 약 300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을 취직시키고 한인 청년들을 규합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인들이 미국 대평으로 가게 된 것은 미국 대륙횡단 철도가 19년 말에 완성되면서 동부 백인들은 날씨가 온화하고 기후가 기회의 땅인 서부로 계속 이주해왔지만 20세기 초 한인들은 반대로 동양인이 많은 서부에서 동양인이 없는 동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중부 대평원의 백인들이 원하지 않는 변두리 땅과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고향인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힘들더라도 자립하여 실업 자강을 추구하는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네브라스카주에 많이 한인이 살았던 것은 박용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하러 온 한인들은 미국 서부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대동공보 사장인 문양목으로부터 네브라스카주 링컨으로 가서 박용만의 조언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으러 네브래스카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 6월 10일 숙부 박희병이 덴버에서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숙부가 세상을 떠나자 박용만은 콜로라도 예비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여관과 노동주선소를 홀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07년 여름 일제가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데 이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국군마저 강제 해산시키자 이에 대항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의병정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협회는 대대적인 독립전쟁론을 전개했고 재미 한인단체들도 1907년 8월부터 국권회복을 위해 한인단체가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한인단체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을 때 미주 한인단체의 통합을 촉진한 것은 박용만이 제의한 애국동지 대표회였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전명훈과 장인환의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1908년 정월 초하루 후 박용만은 덴버에서 지역 한인 인사들과 임시회를 열고 1908년 6월 10일 애국동지 대표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한 뒤 취지서를 작성해 북미와 하와이 그리고 러시아 한인단체에 대표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박용만 첫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의 출생과 그가 미국으로 건너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make가 들어간 구동사 살펴보겠습니다.
The literal meaning of make is to produce or create something.
make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언가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However, this meaning is not common in everyday speech.
하지만 이런 의미는 일상 대화에서 흔치 않습니다.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make가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좋은 아침입니다. 밥 선생님의 진료소입니다.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존 러셀입니다. 밥 선생님과 예약하고 싶어요.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선생님께서 금요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어떤가요?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네를 떠나 외출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존이 make를 명사구와 함께 쓴 것을 들으셨습니다.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과거 시제도 사용됐습니다. made plans, 계획을 세웠다. make plans, made plans, make plans의 과거형이죠. 계획을 세우다. 이렇게 make 플러스 명사구 구조를 알아두시면 일상 대화나 뉴스 방송 등 내용을 이해하는 데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럼 끝으로 make an appointment,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할 때 쓰는 표현,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Dr. Bob's office.
Good morning, this is John Russell.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Bob.
I'm sorry, he's not available until Friday. How about this Friday?
I don't think that will work. I've already made plans to go out of tow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mak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make plans 계획하다, make decision 결정하다, make가 들어간 구동사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